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AD 60년대 초반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두 번째 책입니다.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분명하나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명확하게 결론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이지만 실제 수신자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의사 누가의 직업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문안 편지에 나오며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절친한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후반부 9절 10절을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지만 그때에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합류했던 시기는 지난 4월 8일 주일 설교에서 언급되었듯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라는 용어가 쓰인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기 전 터키 대륙 무시아의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사역을 하였기에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인물로 사도 바울의 행적이 약 2분의 1,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약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밖의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보면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전도의 뿌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에 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행적의 뿌리임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사도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는데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좀 더 확대해 보자면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도 해당되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세상적인 생각이 발동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지만 유대인의 왕으로서 성취하지 못하신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과거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희망했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절망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죽음을 이기신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못다 이룬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습니다. 2000년 후에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자들의 위치였다면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도들의 어리석은 질문의 의도인 그들의 세상적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며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 임무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가 된다든지 전문 전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 또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원하는 사도들처럼 세상적인 관심사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현안들이 단시일 안에 해결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그것이 나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 비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의 초점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내가 앞장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보다 좀 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단언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리라는 미래형 직설법 형태인데 그 앞에 선행문이 있습니다. 조건문처럼 보이는 어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하나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순서는 우리말 순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선행절의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 단어 순서와 다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난 후에 후속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대한 행적입니다. 즉 전도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도들의 전도사역이 자신들의 힘으로 되지 않았음은 모두가 동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로 나타난 힘으로 전도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자에 해당하는 영어 마트는 헬라 증인에 해당하는 마르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란 단순히 증인이라기보다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순교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처형이나 화형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역시 성경을 보고 읽고 믿기 때문에 사도들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된 삶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전반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임재 역사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과 관련된 장소를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그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7주년 기념에 맞춰 성지순례 행사였던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1차 B팀에 동참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있었으며 5월에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1차 팀이 지난 5월 8일 화요일 출발하여 11박 12일 여정으로 지난 5월 19일 토요일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현재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2차 팀은 순례 중에 있으며 오는 토요일 26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뿌리를 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사도들과 함께 하신 후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모인 곳이 13절의 다락방이었으며 그때 모인 수는 15절에 약 1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로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날이 곧 신약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유대인처럼 오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후 7주가 지난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원래 부활주일은 4월 8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주가 지난 5월 27일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을 포함하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몇 날이 지난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으며 그날이 오늘날 우리들이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이란 공간적, 물리적 개념의 체험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나 지배를 전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순절 날에 세자들이 성령님의 충만, 즉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언어, 즉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은 제자들이 영구적으로 받았던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일시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던, 즉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 지역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데 그 지역들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합니다. 터키의 전 지역이 언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는 오늘날의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서부 일부 지역인 소아시아를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갈라디아 지역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르기아 지역이 시대에 따라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같이 언급되고 있는데 원래는 갈라리아로 불리우다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분리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아시아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기아를 언급할 때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지의 중요 지역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포함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각 지역 방언의 역사가 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현재 터키 전 지역에서 몇몇 사람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이미 그곳에는 회당이 있는 곳이 있었으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일부 현지인들도 오순절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지가 아닌 갑바도기아도 순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지역은 아니었지만 이미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믿는 자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였던 각 지방 사람들을 면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수신자들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 수신자는 현재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입니다. 사도행전과 달리 여기서는 부르기아 대신에 갈라디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대상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의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흩어진 나그네의 흩어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 나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서신이지만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때 보았던 지역민들도 마음에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 중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경험한 이곳 지역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신앙생활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를 네로 핍박이 있었을 땐 AD 64년으로 보고 있기에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지역에 살았던 신앙인들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월이 약 30년 이상 흘렀던 이후였습니다. 약 30년 동안 신앙이 잘 전수되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이들 지역의 신앙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핍박 중에 있었던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자 썼던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지역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거나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거주지였을 뿐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언급된 지역 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던 지역이 터키 중북부에 해당되는 비두니아와 본도입니다. 비두니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가지 못한 곳입니다. 본도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아굴라가 본도 출신임을 밝힐 뿐입니다. 사도바울이 직접 땅을 밟지 않은 지역 중 갑바도기아 사람들의 신앙의 흔적을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직접 보았습니다. 현지명이 네부세히르의 파샤바, 괴레메, 젤베 지역의 동굴 지역과 지하 도시인 대링구유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쓸 당시 수신자들의 유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중세시대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 동굴에 숨어 교회를 만들고 지하도시를 만들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와 사도 베드로의 서신으로 인한 위로하심의 결과로 이어진 신앙인들의 기독교 박해를 이겨나갔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저 그 굴을 파서 핍박을 피했던 장소고요. 네, 저기는 그 교회를 만들었던 곳이고요. 공동체 생활하는 식탁의 그림에 해당되고요. 아, 그거 저 괴렘의 옆에 있는 11세기에서 12세기에 세워진 교회 안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그 굴을 파서 피신했던 장소고요. 예, 멀리서 본 모양입니다. 예, 여기 저기 젤베 계곡이고요. 예, 역시 그곳에서도 이렇게 피신했던 장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내 모습에 해당됩니다. 예,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사도 베드로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가 사도 베드로의 행적 중심이라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사도들의 행적을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된 1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도와 증인된 사역이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된 땅끝에 해당되는 지역의 복음전도와 증인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끝이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 당시 로마 중심의 세계 범위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에 그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오늘날 아직까지 공간적 땅끝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문화적 땅끝까지 전도 지역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증인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3절을 보면 교회가 금식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게 되고 전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팀은 사도 바울의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지 순서를 따라 순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지 중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순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코스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안디옥 남쪽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서쪽에 있는 구브로 섬을 향해 갔습니다. 구브로 남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서남쪽에 있는 바보를 이동하여 배를 타고 오늘날 터키 남부지역에 해당되는 그 당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였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는 약 200km인데 그냥 평지가 아니라 여기 사진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바 있듯이 해발 약 2000m나 되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갔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 시에는 타우로스 산맥을 넘지는 못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길에서 타우로스 산맥을 눈으로 보았는데 산의 위용이 대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북쪽 방향은 광활한 평야지대입니다. 터키에서 밀 생산의 주요 지대가 바로 이고니온 중심의 주변 지역입니다. 그런 평지에 비해 우뚝 솟은 타우로스 산맥은 올 더위에 반소매를 입고 다녀야 할 정도의 날씨에도 눈으로 덮여있는 그야말로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험산 줄령의 산을 사도 바울이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현재 비시디아 안디옥 유적지에는 AD 325년경에 유대인 회당태에 세워진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었고 저 그림은 5, 6세기에 있었던 교회터만 남아있는 모습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삶은 박해가 와도 기쁨이 있으며 어떤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은 터키에서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크기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유적이 잘 남아있지 않고 유일하게 시내에 그림에 보듯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만 있습니다. 이거는 기념교회 내부 사진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돌 추척을 당할 순간에 도망하여 이동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기도 했던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그만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더베에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도착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번 성지 순례에서는 루스드라와 더베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는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차 때처럼 달리 배를 타고 오늘날의 터키 대륙에 가지 않고 육로를 통해 자신의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길리기아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 위쪽이며 아래는 지중해 바다와 구브로 섬이 있으며 위쪽에는 갑바도기아, 서쪽에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버가가 포함된 밤빌리아 지역과 갈라디아의 더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에 도착해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아쉬움이 있었던 곳이 있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북쪽인 비두니아, 서쪽인 무시아와 소아시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시 가려고 했으나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주일 설교 시간에 배운 바대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드로아가 있는 무시아 앞에서 시계 방향 쪽인 터키 북쪽인 비두니아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에게해에 인접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 배를 타고 마게도냐 네아폴리 항으로 움직입니다. 네아폴리 해안 도시에 그림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당 외부에 사도 바울의 도착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의 부름과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한 모습의 그림에 해당합니다. 왼쪽에서 그 환상을 보고 오른쪽에 이제 건너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 지난 주일 들은 바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서 로마 제국이 건설한 군사 및 상업 도로인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인 빌립보를 찾아갔습니다. 저 방향은 이제 반대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바다가 보입니다.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방향은 왼쪽에 바다가 보이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현재 빌립보에는 그림에 보듯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으며 그 앞 작은 시내가에는 세례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념교회의 그 내부 사진이고요. 저기 세례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제 순례팀은 마침 수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새 신자반을 이수한 유재목 교우님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세례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 일행을 괴롭게 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수익이 사라졌기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주인에 의해 관리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유적지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감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빌립보 유적지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저게 이제 위에서 찍은 감옥의 아래 부분의 전경입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자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렸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도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을 다시 방문하고 마게도냐 지방에 저기가 암비볼리, 그 다음에 다음 장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데살로니카는 현재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며 해안 도시인데 거대 도시의 발달로 옛 유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은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으며 야손의 집에 머물다가 야손이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밤에 급하게 베레아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였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가보면 사진에 보듯이 베레아시에서 사도 바울을 기념하여 강단을 의미하는 베마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기념 장소를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네아폴리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 앞에 그림처럼 그 지금 보는 그 왼쪽에 마게도냐로 건너라고 한 환상이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은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자 급히 아덴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오늘날 그리스 중북부 지방에서 전도를 마치고 남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덴에 도착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사도 바울이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그 아레오파고 언덕입니다. 조금 전에는 아래에서 위쪽을 본 거고요. 아레오파고 언덕 위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장은 반대 방향에서 찍은 사진에 해당됩니다. 아덴에서 복음의 결실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거대 도시 아덴에서 큰 결실을 기대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논리와 지성으로 복음 전도를 했었기에 어떤 면으로 보면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며 전도하여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한 후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던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 유적은 고린도의 유적이고요. 고린도의 유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아덴에서 실패 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작심하고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 이후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하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하는 말이 인간의 지혜로 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없으면 복음 전파는 성공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 사역과 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지혜 경험으로 한다면 미비한 결과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지혜와 경험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게 된다면 풍성한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 역시 고린도 전서 2장 5절 표현대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동업을 하였으며 때가 되어 고린도 옆에 있는 그림에 보듯이 갱그리아 항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서원대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다시 오늘날 터키 대륙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의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BC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장군인 리사마코스에 의해 최초 건립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최고의 황금기를 누린 에베소는 소아시아 주의 수도이자 최대 항구 도시로서 당시에 20만 명이 거주하였습니다. 역사 기록이 말해주듯이 이번 성지 순례 유적지 중에 최대 규모의 유적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유적지보다 고린도 빌립보 유적지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와 함께 에베소 유적지에는 세계 각처의 모든 사람들이 관람을 위해 몰려 있었습니다. 혹자는 명동 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제순례팀은 멀리서 보는 저 사진처럼 원형 음악당에서 찬송을 부르며 찬양을 했습니다. 2만 5천여 명이 수용 가능한 음악당임에도 울림이 매우 좋아 우리말 가사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환호를 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을 보면 에베소를 떠나 배를 타고 이스라엘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 북쪽으로 이동하여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순서와 비교해 본다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신의 고향 다소 길디기아를 거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같은 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차의 무시아에 들어와 코스를 택하지 않고 소아시아 대륙을 횡단하여 에베소로 간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으며 데메드리오 은장색 상인 아데미 신상 버리의 차지를 빚자 저게 아데미 신상의 그림이고요. 사도 바울을 위협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데메드리오의 주동하에서 끌려서 저긴 연극장으로 끌려갈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3차 전도 에베소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20장부터 이후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는 간단히 마게도냐를 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절에는 헬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무시아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를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차 전도여행 순서를 따라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거쳐 아가야의 아덴과 고린도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동기에서 고린도 방문을 알 수 있으며 추가적인 근거를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본다면 사도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했던 말로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겠다는 사도바울의 여행 계획을 보게 됩니다. 로마를 본 곳은 3차 전도 여행 후 죄수의 몸으로 가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발칸반도의 남쪽까지 내려왔던 사도바울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빌립보를 거쳐 터키의 무시아의 드로아를 거치고 바다를 통해 해안 도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아소, 미둘레네,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그다음 기오 섬에 도착합니다. 이 기오 섬을 우리 성직 순례 팀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오를 떠나 에베소 아래 있는 밀레도를 거쳐 로도 섬 그리고 터키 남부 밤빌리아 서쪽에 있는 바다라를 경유하여 팔레스틴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에 도착함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오섬을 떠나 에베소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가 에베소 아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 중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말하며 또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발언은 단순히 자신의 추측성 발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20장 21절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결박과 환난을 알려주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예언하기를 21장 11절 하반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있을 결박과 환난을 알았을 때 주위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리고 싶은 것이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던 사람이기에 단호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제서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도 바울을 놓아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동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밀레도에서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근심하였지만 기도하며 전송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성령 충만한 태도입니다. 성령님의 의지대로 동의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결박을 당하여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로마행 배를 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가택연금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을 인간의 힘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흔히 말하듯이 2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 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땅끝은 지리적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개념의 땅끝인 나의 주변 곳곳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사명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증인된 삶은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갈 때 인간의 지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봉사와 헌신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